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일교회 초등부 3학년 부서를 맡고 있는 김동현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오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 오늘 함께 본문을 나누고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삼일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앞뒤로도 인사해 볼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샬롬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라는 그런 인사죠. 우리가 그렇게 샬롬, 평안을 바라는 인사를 서로에게 건넸지만 정말로 그 인사가 인사 치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걱정을 우리는 오늘날 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강이라는 것이 흔히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안 잡힐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존재하긴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온 세계 만국에서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빼앗기고 있고요. 세계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나 묻지마 범죄 같은 범죄들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됐고요. 불공정과 비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요, 평범하게 살아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가면서 살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우리의 삶이 녹록치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평강이라는 말이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느껴지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 통치라는 것은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는 내 삶과 이 세상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별나게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연약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차갑고 냉정한 현실에 온몸을 부딪혀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이 시대의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과 고난,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몇천 배는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니엘과 친구들이죠.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던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고 또 그들이 매주 가서 예배하던 예배당은 약탈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포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보더라도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린 칠흑 같은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력 앞에서 권력에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바벨론의 권력 앞에서 그리고 그 권력이 속삭이고 있는 그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겉껍질 아래에서 결코 방해받지 않고 맹렬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1장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1장에서 우리는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다니엘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게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서는 유다 왕국과 다윗 왕조의 철저한 실패를 시작으로 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으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을 했고 지금 이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3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그러면 이 포로들을 데려다가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정복한 곳의 귀족들과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합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들은 데리고 온 포로의 이름을 바꾸고 또 포로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정체성이나 종교관을 싹 다 포맷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유화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화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론판 창시계명입니다. 그들은 데리고 온 포로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 부르죠. 포로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민족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식에서 바벨론식으로, 네, 이스라엘식에서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포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단어지만 이 포로들이라는 사람이, 포로라는 사람들이 받는 대우를 보면요, 포로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버리고 바벨론에 충성하기만 하면 너희들 출세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그렇게 구슬리는 것이 이 바벨론의 유화 정책이에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요, 누가 봐도 이전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냥 내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수면 위에 보이는 권력이, 수면 위에 보이는 권력이 그리고 눈앞에 드러나는 대세가 모든 것은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아래의 흐름을 살펴봅시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경은 유다의 처참한 멸망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승리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숨어있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나탄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 왕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동사는 9절과 17절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주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다니엘서 전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핵심 주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죠.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이 하나님의 주권의식은 17절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네 명의 유다 청년들은 제국 안에 네로라 하는 인재들 사이에서도 유별나게 특출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제국은 이들을 뛰어난 인재가 되도록 훈련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능력이 바벨론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훌륭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내용들을 다 아실 테니까 이 바벨론의 유혹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가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죠. 채식만 합니다. 비건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청년들에게 보상으로 하나님의 달란트, 지혜와 명철을 주셨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틀린 질문이 될 겁니다. 그들의 달란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가 됐습니다.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말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과 온 세상의 권력 위에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라는 진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서서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세상이 왜 이런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세상은 이런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급하고 빠른 물살로 인해서 바위가 깎여나가고 강줄기가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향해 몰아치는 거칠고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비록 당장은 우리 눈앞에 관찰되지 않고 보이는 회복이 없을지라도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왜 내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왜 나한테는 실감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이라는 거시적인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의 무대,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죠. 다니엘은 그를 관리하는 환관장과 뒤에 더 나오겠지만 감독관까지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설득해서 내가 왕의 식탁에 있는 것들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할 테니까 한번 잘 봐주십시오. 제 몸이 더 건강해질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계획대로 성공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더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음식 먹는 게 더러워지는 겁니까?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구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왜 먹습니까? 배고파서. 예. 그리고 먹고 살려고. 예. 먹고 살려고 다 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살이 좀 빠지겠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머지않아서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음식은 생명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지금 바벨론 왕이 이 포로들에게, 귀중한 포로들에게 왕의 음식을 대접한다, 왕의 음식으로 먹인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자면 왕이 니네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왕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름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그들이 배우는 학문도 바뀌었지만 바벨론 왕이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이 나고 갖고 싶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쫓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 좋은 스펙, 높은 대학과 취업할 만한 회사, 이런 것들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게 없으면 내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마치 우리처럼 우상이 범람하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결단하죠.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면은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결단하게 되죠. 아, 나도 결단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 다니엘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했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흐르는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얻게 하신지라도요, 나타난 동사예요.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주어와 동사를 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요, 다니엘과 환관장의 만남, 그 배후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떤 행동과 결단을 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과 그 주변의 환경을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밑그림 위에 다니엘의 믿음과 결단이 꽃 피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일, 내가 모르는 만나게 될 사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미시적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휘몰아쳐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는요, 놀랍게도 때로는 작고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토요일 늦은 밤에 즐거운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절제하고 주일을 위해서 조금 일찍 들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선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사장님께 가서 알바 시간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요청하는 그 요청들. 합격을 위해서 예배 생활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선택의 자리. 이 모든 작은 삶의 무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아니, 저 문을 밖을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보지 않은 길, 만나보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작은 선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그 우주적인 통치 이면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다스리고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펴봤습니다. 우주적인 층위,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이 두 가지 층위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흐르는 아주 강한 급류 같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럴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나는 죄와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봐도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대신에 왕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성공이 보장해 줄 것, 성공이 보장된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이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도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당장 다음 달의 카드값이 두렵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미래와 난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되나 라는 두려움이 무엇보다도 커요.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일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저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들이 있습니다. 표면에는 물결도 심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강물 같아요. 어제도 강물이었고 오늘도 강물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강물 밑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아세요? 강자글이 움직이고 모래가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몰아치는 그 물 밑에 급류가 바위를 깨뜨리고 강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진 거예요. 잔잔해 보이지만 쇄도하고 몰아치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다스림도 이 세계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의 겉껍질을 벗겨내면 그 아래에서 힘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기력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강력한 당신의 다스림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포로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바벨론의 식탁에 앉는 대신에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공격, 그리고 그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의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들, 그것들조차도 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맹렬하게 쇄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거대한 세계도 아주 작은 나의 일상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결과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거대한 바위조차도 깨뜨리고 물길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위력과 우리의 삶에 넘쳐 흘러들어오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상 숭배들,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그 쇄도하는 은혜의 강물에 몸을 맡긴 채 오늘도 내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참 좋은 찬양의 가사인데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저 우리의 입술을 나가서 공중에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그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걱정됩니다. 이 세상이 걱정되고 나의 내일과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려진 눈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하여 있음을 이 시간 바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하여지고 충만한 우리의 삶이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믿음의 싸움과 분투 안에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세상 가운데,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신실하지 않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충만하고 충만하여서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세계와 작은 나의 삶 그 어느 곳에나 쇄도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모인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